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번뜩인 카메라 때묻은지도
인천의 역사를 통해 오늘의 인천을 이야기와 함께 걸어봅니다.
배성수의 타박타박 인천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네, 배성수의 타박타박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성수 인천 도시 역사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이네요.
네, 제가 네. 차를 타고 오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네.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했을 때 PD셨어요.
네. 제가 PD할 때 관장님 처음 모셔가지고
4년
네,
됐네요.
네, 4년 됐습니다. 네. 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도 역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경인철도 동인천역하고 동인천에 관한 이야기 계속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그 수문통 물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네.
화수동과 만석동 일대 공업지대화에 대해서 잠깐 네. 언급했는데요.
네.
오늘은 요 이야기 좀 할까 네. 해요. 그래서 네. 그 일제강점기 인천 북부공업지대라고 네. 불렀습니다. 뭐 지금도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그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중반 인천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 시작은 1937년 1월 달에 인천 시가지 계획이 공포되면서부터인데요.
그렇군요.
당시 인천 부윤, 그러니까 지금의 인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였던 그 나가이테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나가이테루 부윤이 이제 그 부윤으로 취임하면서 앞으로 인천을 인구 20만의 대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인구?
목표를 20만.
20만 명.
지금에 비하면은 뭐 대도시라고 부를 수도 없겠죠.
그러게요.
근데 당시만 네. 하더라도 그러니까 1930년대 초반 인천 인구가 5만이 조금 넘었을
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인구 20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그리고 당시 경성,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인구가 50만 정도 됐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20만 인구는 굉장히 큰 인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인구 20만의 대도시를 목표로 인천의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게 인천 시가지 계획이라는 거죠.
네.
이 계획의 골자는 뭐냐면 당시 상업과 무역의 중심이었던 도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인천이
네.
이런 그 도시 성격을 공업도시로 변모시키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 계획에 인천 화수동, 만석동 네. 일대의 공장지대 조성이 포함이 됐던
그렇죠.
거죠. 네.
그 계획에 따르면 그 인천부의 범위를 지금의 미추홀구 일대까지 그러니까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 계시기 때문에
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1914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고 나서
네.
인천을 지금의 중구와 동구로 한정을 시킵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인천 지역과 부평 지역을 합쳐서 경기도 부천군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제강점기 초반기 전기의 인천이라고 하자면 지금의 중구와 동구 일대만 되는
네.
거죠. 그런데 이 인천 시가지 계획이 공포가 되면서 그 중구와 동구에 한정되어 있던 인천의 시가지, 인천의 그 영역을 지금 미추홀구 일대, 그러니까
네.
주안동 그리고 학익동, 용현동 일대까지 확장을 시키는
네.
거죠. 그래서 이 그렇게 확장을 하고 용현동과 학익동 일대 공장지대를 조성을 하고
네.
아울러서 화수동과 만석동 일대 해안을 매립해서
네.
여기에도 공장지대를 조성하겠다라는
네.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인천부에서는 화수동 만석동 일대 해안 매립과 함께 송현동 수문통 일대 매립 공사도 같이 추진을 하는데요. 이때 그 동구 일대 계획 면적이 30만 평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네.
넓은 거죠.
네.
그리고 요 당시에 바다를 메워서 생겨난 땅, 그러니까 매립을 통해 생겨난 땅도 있었지만
네.
없어진 땅도 있었습니다.
매립을 해서 땅이 생겨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땅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이 당시 만석동과 화수동의 경계가 됐던 그 끝자락에 묘도라는
묘도.
섬이 있었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섬이 아니라 그 모래톱으로 육지와 연결되는 해안 돌출부.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고지라는 말을 쓰죠.
고지.
뭐 월곶, 뭐 갑곶 할 때 그 고지가
네.
그 바다로 해안으로 돌출되는 그 돌출부를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습이 고양이를 닮았다고 해서 괭이불이라는
괭이불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뭐 괭이불이 말 아이들이잖아요.
네, 네.
그 괭이불이라는 말이 괭이는 고양이를 말하는 거고요.
네.
불이는 이 툭 튀어나온 것들을 불이라고 하죠.
거, 네.
그래서 바다로 툭 튀어나온 고양이를 닮은 섬이라고 해서 묘도, 그러니까 고양이 섬, 고양이 묘자에 섬도자를 써서 묘도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 섬은 뭐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욕장이 건설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네.
아무튼 이 인천 시가지 계획에 따라서 이 화수동 만석동 일대 공장지들을 조성하면서 1938년 4월 달에 이 묘도를 깎아내고 그 자리에 그 자리와 그 주변 갯벌을 메워서 약 4만 5천 평 정도의 매립지를 조성하는데요. 이때 그 이 묘도라는 섬이 없어진 거죠.
네.
그리고 그곳에 북인천항을 조성을 합니다.
네.
인근 매립지에 들어설 공업지대에 필요한 원자재와 생산된 완제품을 이 항구에서 직접 파역하고 선적할 수 있도록 항구를 만든 건데요.
네.
이곳은 수심이 깊어서 간문이 필요치 않은 천연항으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광복 후에는 항만이 아닌 공장지대로 조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네. 그 유리를 만들던 한국판 유리 공장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들어서게 됐죠.
네. 네. 북인천항 외에도 조성된 매립지에는 어떤 공장들이 들어섰나요?
네. 네. 그 가장 먼저 그 공장이 들어선 매립지는 송현동 수문통 매립지예요. 여기에는 네. 1937년 그 일본 나고야에 본사를 둔 일본 차륜 제조라는 회사의 공장이 건설이 됩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기차의 차량과 부품을 생산하던 그러니까 그 기차 바퀴죠. 부품을 생산하던 공장인데요. 광복 후에 네. 철도청에 속한 인천 공작창으로 운영이 되면서 객차들을 생산을 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문을 닫게 되고요. 지금은 이 자리에 동부아파트가 되어 있죠.
동부아파트 송현동 동부아파트 자리에 일본 차륜 제조라는 네. 공장이 있었군요.
네.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들어선 공장이 1939년 화수동에 들어선 조선기계 제작소입니다.
네.
이 공장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군용 트럭과 군수기계를 생산하던 곳으로 그 마침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공장 증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수동 갯벌에 조성된 매립지에 제2공장과 제3공장을 건설하는데요. 특히 3공장에는 이 조선소를 갖추고 여기서 잠수정까지 생산했다고 네. 해요. 이 광복 후에는 한국기계공업으로 운영이 되다가 1976년도에 두산중공업에 합병이 돼서 현재 네. 두산인프라코 인천공장으로 쓰이고
네.
있죠. 그 외에도 일본의 전자업체로 유명한 그 도시바라는 곳이 있죠.
네.
이 도시바가 이 도쿄 시바우라를 합친 말인데요. 이 도쿄 시바우라 전기의 인천공장도 있었고요. 이 조선이온금속 공장도 매립지에 설립이 되는데 도쿄 시바우라 공장은 광복 후에 이천전기라는 회사에 합병이 되고 이천전기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네.
지금은 일진전기라는 회사에서 운영은 하지 않고 공장만 가지고 있고요. 조선이온금속은 인천제철을 거쳐서 지금 현재 현대제철로 운영이 되고 있죠.
이렇게 매립지에 공장들이 들어섰으면은
네.
공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을
네.
위한 주택들도 많이 지어졌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 인천 인구를 20만으로 이 나가의 부윤이 계획을 잡은 것도 이런 공장 들이 들어서면 공장에서 일할 근무자들,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또 많이 모여들 테고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화수동 만석동 일대에 들어섰던 공장들은 많은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공업 공장들이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이 인천으로 모여들었죠.
네.
그리고 공장 인근에 노동자를 위한 사택들이 지어졌고 이 곳곳에 지어집니다. 송현동, 화수동, 그다음 만석동 일대 들어서는데
네. 예,
지금도 당시 사택들 중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송현동 수문통 일대도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동일방진 옆에도 도쿄 시바우라 사택이 좀 남아 있고
네.
여러 가지 사택들이 여러 군데 사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하나 둘씩 철거돼서 사라지는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몇 채 안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지난 2016년이죠. 화수동에 남아 있던 조선기계제작소 근로보국대 숙소가 철거가 되는데요. 근로보국대라고 하자면 이른바 이 조선인 징용공을 수용하던 숙소예요. 근데 이곳이 굉장히 구조가 특이합니다.
네.
그 마치 형무소를 연상케 해서 2층 구조로 돼 있고요. 이 그러니까 뭐 형무소는 아니지만 뭐 그 사슬을 채운다거나 그런 시설은 없지만
네.
어쨌든 그 징용공들이 그 잘 수 있는 방들을 이렇게 복도 양쪽으로 배치를 하고 1, 2층으로 배치를 하고 그 일본인 헌병들이 이제 거기서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징용공들의 관리를
네.
철저하게 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철거가 돼서 이 건물은 인천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근로보국대 숙소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쉬움이 더욱 크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지난 7월인가요? 그 송현동의 그 조선기계제작소 간부 사택.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인 간부들이 살고 있던 사택이에요.
네.
2층 건물이었는데 이게 뭐 한 지금 네다섯 동 남아있는데 그중에 제일 원형 그대로 남아있던 건물 한 채가 이제 철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그 자꾸 이렇게 그 뭐 무조건적인 보존은 좀 지향을 해야겠지만 최소한 어떤 걸 남기고 어떤 걸 철거할지는 좀 사전에 숙의가 된 후에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곳에 있던 공장으로 연결되던 철길도 있었다고
그렇죠.
하던데요.
그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영화에 보면
네.
그 주인공인 지영이랑 그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는 철길이 나와요.
네.
그 철길이 바로 이 철길인데요.
아, 네.
그 1937년 연말에 인천역에서 송현동 매립지까지 길이 2.3km의 철도를 개통을 합니다.
네.
이 철도는 이곳에 있던 공장지대와 한반도 내륙과의 철도 운송을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원료를 한반도 내륙과 소통시키기 위해서 건설된 철도로 인천부에서 설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건설을 하는데 이 철도 같은 경우는 인천부에서 직접 설립을 해요.
네.
그래서 인천부영 공업철도라고 불렸습니다.
네.
2000년대 한 중반까지 이 철도가 남아 있다가 그 조선기 지금 두산 인프로코어 앞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이 철도가 거기에 수용이 되죠.
네.
그래서 철거가 돼서 지금은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
나왔던.
네. 네.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하셨던 거 떠올리면서 장면을 한번 다시
그 무대가 그 동네이기 때문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역사의 흔적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렇게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존해야 될
그렇죠.
역사들 아픔이 있더라도 이런 것도 남겨두면서 후세가 좀 기억할 수 있게 남겨두는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성수 인천도시역사관장이었습니다.